에베소서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신자의 도덕, 첫 번째 시간으로 신자의 도덕이라는 제목으로 이 신자의 도덕에 관해서 한 두세 주 정도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세상이 아무렇게나 유지되고 진행되도록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세상이 그 하나님의 의도하신 진행 방향으로 가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관여하시고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행한 이 선과 악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감화와 깨달음으로 그건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양심을 통한 깨우침을 통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 모두가 나름대로의 지성과 그리고 양심의 반응을 통해서 어떤 의지를 향해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도덕이에요. 도덕을 향해 가도록 도덕적인 존재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The Gubernatione Morali Dei 라틴어로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냥 죄인을 구원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도덕적으로 아름답기를 창조주께서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법과 도덕의 존재를 통해서 그들이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간에 인간다움을 지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만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죠. 바깥 세상에서도 엄연히 도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다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법과 도덕의 정신을 때때로 심각하게 훼손하고 자주자주 그 어떤 도덕의 준수의 의무들을 망각하고 쉽게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자들보다 더 그 상태가 나쁠 뿐인 것이죠. 하나님은 심각하게 도덕이 부패하게 되면 택자와 불택자를 막론하고 심판하십니다. 베수비우스 화산이 왜 폭발했습니까? 그 당시에 폼페이를 보십시오. 사람이라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난잡한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하고 있었고 3,000명, 5,000명이 남녀가 함께 목욕할 수 있는 목욕탕이 이미 그 시대에 만들어져 있었으니 그래서 택자나 불택자를 막론하고 인간이 가져야 될 최선의 도덕성 자체를 그렇게 훼손하고 인간이 인간이기를 포기한 인간이 마치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는 그 땅에 떨어진 도덕성에 대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책임을 물어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인간에 대해서 도덕성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방증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한 지성과 의지와 도덕에 대한 인간의 열정이 철저하게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허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도덕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도덕이 어디에 존재하는가라는 것을 질문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이 시대의 사람들의 이 타락은 극에 달합니다. 이 인간들의 이기주의와 배금주의 사상, 이 향락주의로 멍들어가는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말세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왜 도덕이 인간에게 필요한지를 한번 여러분 깊이 사유해 보세요. 왜 도덕이 인간에게 있어야 될까? 동물이 살아가는 사회에 도덕이 존재합니까? 없습니다. 그들은 본능을 따라 살 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도덕적인 인간이 되기를 기대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부분적인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도덕이 있어야 그나마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세상 속에서 도덕을 주셨느냐? 우리가 충분히 가슴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간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도덕적이려고 하는 인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도덕을 지향하려고 하는 최소한의 그 기능이 있어야 그나마 인간은 인간됨을 그래도 지켜나가면서 인류가 이렇게 놓은 이 사회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인간이 만약에 도덕을 버린다. 하루아침에 존재하는 이 세상 속에 도덕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이 어떤 정글의 법칙이 인간 세상에서도 판을 치겠죠. 도덕이 있는데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도덕이 사라져버리면 어떤 세상이 오겠습니까? 그것마저 포기할 때 더 이상의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성과 아름다움, 다른 피조물들과의 어떤 차별된 우월감 같은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최소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인간에게 그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는 택자건 불택자건 나름대로의 그래도 최소한의 기능을 주셨기에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이 사회를, 이 문명을 우리가 이룩하고 지켜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신자는 이 세상에서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도덕적인 삶보다는 한 차원 더 높은 더 타고난 삶을 살아가야 될 거룩한 의무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불신자들을 제외하고라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그 본래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사랑하는 유일한 피조물들로서의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구현할 그런 거룩한 의무가 있단 말이죠. 도덕적인 신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신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무너져가는 도덕이 지켜지고 그들의 삶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도덕의 지표와 기준이 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앞에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 신호등을 지키기 위해서 멈추어 서 있는 자동차의 운전사, 크리스찬이란 말이죠. 횡단보도에 빨간불이지만 빨간불이고 아무도 보는 예가 없어도 그 자리에 서서 파란불이 켜질 때까지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횡단하지 않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그 모습 그 자체가 그 도덕적인 신자의 삶의 그 한 부분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는 하나님은 인간 사회에서 이제 정부와 법을 통해서 무분별한 인간의 탐욕을 억제하시지만 그것만으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회복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모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이 최소한의 장치이고 수단이에요. 인간이 만든 법, 인간이 만든 제도, 어떤 정부의 힘, 이런 것들은 최소한의 수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보십시오. 법은 그 법을 어겼을 때만 사람들에게, 그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만 강제적인 구속력이 있습니다. 즉, 도덕적 결격이나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한 부도덕함의 행위를 이 땅의 법은 상관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법은 인간의 모든 부도덕함에 대한 완벽한 구속력이 있다고 할 수 없겠죠. 법은 법을 어겨야만 법의 저촉을 받습니다. 그런데 도덕은 법으로 제어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도덕적이지 않다 그래서 잡아갑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법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부도덕함들은 그럼 그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혹은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도덕과 관련된 인간의 부패와 타락의 문제는 그럼 뭘로 해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덕의 문제는 법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이 세상에서는 그 대안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살아야 이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고 얼만큼 타락해야 이 사람이 부도덕한 사람인지에 대한 절대적 기준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는 이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삶의 외형이나 도덕적인 행동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그 도덕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잖아요. 정신세계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깊은 내면과 정신, 인격과 가치관까지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도덕적인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그의 내면의 도덕적인 생각을 하나님을 의식하는 도덕성이 존재하지 않으면 세상은 도덕적인 그의 행위를 보고 이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이다 라고 판단할지언정 하나님은 그의 내면의 부도덕함을 보고 도덕적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그는 도덕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거란 말이죠. 신자는 온 마음과 정신으로 이와 같은 도덕적인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지엄하신 요청을 실행해 나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도덕은 행동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의 깊은 영혼의 상태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까지 하나님을 의식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과 합일되고 그 목적을 구현하려고 하는 도덕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를 받고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도덕성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도덕적 의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원치 않아도 내가 사회적 지위가 이 정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내가 베풀어야지. 내가 도네이션, 내가 기부를 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자기의 영혼과 정신이 달가워하거나 기뻐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전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도덕적 선행을 절대로 인정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진정한 마음과 영혼으로 진리의 정신에 입각해서 도덕적인 삶을 하나하나 우리의 삶 속에 실행해 나갈 때 그것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의 정신은 세상의 법이나 도덕적 관념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법을 지킨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법으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이기 때문에 그 통치를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아, 너는 나를 의식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만 않으면 불법을 저지르죠. 그런 면에서 우리와 그들은 다른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신자의 도덕적 가치관과 기준이 불신자들보다 한 단계 위고 탁월한 경지에서의 도덕적 삶에 대한 자기 노력, 자기 성찰, 열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덕적 삶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도덕적인 삶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언급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덕의 문제는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잖아요. 도덕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들. 이웃과 더불어서 어떤 차원의 삶의 질을 향유할 것인가의 문제란 말이죠. 도덕의 문제는. 그래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28절에 오늘 본문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10계명 가운데 제7계명의 7계명에 해당되는 신자가 지켜야 될 매우 기본적인 윤리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이제 한글로 도둑질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호클레프톤이라는 단어는 직업적인 도둑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단순한 이 어떤 도둑질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클레프톤이라는 헬라 말의 의미는 모든 종류의 부당한 착복,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거나 혹은 명확하게 판단해서 정죄하기 어려운 관례와 관습적인 사소한 도둑질, 사소한 속임, 속여서 물건을 취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단어예요. 속여서 취하는 모든 소득들까지도 성경의 호클라프톤 이 단어는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이렇게 슬쩍하는 것만이 도둑질이 아니라 탈세, 뇌물로 받은 돈, 복권을 구입해가지고 한탕주의를 꿈꾸거나 혹은 사채업을 한다거나 혹은 이유를 불문하고 오래전에 빌린 돈을 잊어버리고 갚지 않는 토색 모든 부당한 수입 행위가 성경에서는 다 도둑질로 간주되는 부도덕함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신자에게 매우 엄격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적법한 경제 행위를 지켜나갈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도덕은, 여러분들의 양심은 얼마짜리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네 명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네 명이 식당에 와서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었는데 그리고 다 나왔어요. 누군가 계산하겠지 하고 네 명이 밥을 먹고 다 나와서 한참을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점심값 누가 냈지? 아무도 낸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야, 오늘 횡재했다. 오늘 점심값 벌었네. 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런. 하고 돌아가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가서 값을 지불하십니까? 주차를 하다가 다른 사람의 차의 범퍼를 실수로 툭 하고 받았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회사로부터 받은 공금을 집행할 때나 거금의 현찰이 된 지갑을 우연히 습득하셨을 때, 업무상 뇌물성의 접대를 받았을 때,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은 남의 것을 훔친 행위만을 말하지 않고 모든 종류의 부당하고 양심에 꺼리는 이익과 이윤에 대해서 그 모두를 다 도둑질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민감하게 들어야 돼요. 양심은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해줍니다. 모든 부정하게 얻은 소득으로 십일조를 하시든 감사헌금을 하시든 교회를 짓든 그것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강남에 큰 교회를 짓는데 왜 법을 어기고 교회를 지어가지고 뉴스에 나오는 이런 참 어이없는 일들을 연출을 합니까? 잘못된 거죠. 왜 교회가 법을 어깁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전을 건축하는데 세상의 법을 우습게 여깁니까? 돈이 바로 가장 큰 시험이에요. 돈 앞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의 절개와 지조와 원리와 원칙들이 무시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자신에게 결단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 이게 관행입니다. 이게 관례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내게 있어서는 더 이상 그게 관행과 관례일 수 없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죠. 어떤 경우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고자 하는 내 자신에 대한 선언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직장생활을 하고 난 이후로는 내가 절대로 이러한 부당한 수입을 내가 10원이라도 한 장 내가 취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 분명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확고한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고의가 아니었고 내 잘못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지갑과 통장 속에 결코 부당한 이익이 슬그머니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돈의 출처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나는 대충 얼버무리고 내 편할 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나는 내 자신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돈이 어디서 비롯된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속일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바울은 신자의 도둑질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권면하기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성경은 땀을 흘려서 일하는 노동의 가치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던 걸 중지하고 그럼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던 사람이 딱 나쁜 짓을 그만두고 그리고 바로 살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전부이냐? 그렇지 않고요. 성경에 말하는 도덕은 자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끊었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자기 먹고 자식들 먹이고 그리고 공부시키고 그게 아니고 성경에 말하는 도덕은 이제 그 악한 수입의 모든 근원들을 차단하고 이제 열심히 벌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면서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성경은 어디에도 불로소득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 손으로 일을 해야 돼요. 건물을 소유하고 세를 받아가지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그들의 삶이 성경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소득은 당연히 그렇게 해서 수입이 생길 수는 있는데 그 발생한 수입을 자기 벤츠 타고 다니라고? 수영당 잘린 집사라고요? 아니고 그렇게 해서 수입이 발생할 불로소득의 수입이 발생하면 그 돈을 어디다 써야 돼요? 마땅히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으로 환원해야 되는 거죠. 그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돈이 가만히 앉아있어도 들어온다 해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그건 성경적인 바람직한 신자의 성실한 삶의 자세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죽을 때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건강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건물을 소유하고 주식회사에서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신성한 노동의 의무로부터 자유를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빈둥빈둥 놀면서 세나 받아먹으면서 여행이나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우린 그런 삶을 꿈꾸죠. 야, 참 좋겠다. 저 사람은 10원 한 장, 아니 땀 한 방울 안 흘려도 꼬박꼬박 통장으로 매달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에서 몇억이 들어오니 아이고 참 복도 터졌지. 그건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 잘 믿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치 있게 쓰고 자기는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그것이 성도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윤 추구의 방법입니다. 모든 소득의 일부분은 반드시 그리고 마땅히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내 게 아니에요. 남는 건 여러분께 아닙니다. 남는 건 내게 아니에요. 남보다 더 주신 것은 당신께 아니에요. 나누라고 주신 것이지. 기독교적인 노동관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부의 축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 며칠 거 한꺼번에 다 쌓아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먹을 것만. 절대로 철칙입니다. 오늘 먹을 것만 거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부려서 내일 거 모레 거까지 더 거두면 어떻게 됐습니까? 썩어버렸잖아요. 안식일 바로 전날만 안식일 것까지 이틀의 분량을 모으고 매일매일 그날, 왜요? 그날 그날 필요한 건 내가 너에게 그날 그날 줄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족하고 그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여금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선한 일에 힘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소용되도록 그 남는 돈이 그렇게 쓰여지도록 엉뚱한 대로 쓰여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여지도록 가난한 자들을 돕든지 아니면 가난한 교회를 돕든지 어려운 기관을 돕든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노동을 하는 것이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모으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을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렇게 자린고비처럼 움켜 쥐어가지고 자기만 잘 먹겠다고 성경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 그저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드리고 그래서 남을 윤택하게 해주는 사람은 덩달아 그 남을 윤택하게 하고 구제를 좋아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자기까지도 하나님이 윤택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지혜가 담긴 잠언이 우리에게 그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고 넘치게 물질을 쌓아두는 것은 죄란 말이에요. 죄. 이것은 천국을 모르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들이 추구하는 삶이에요. 쌓아두고 쌓아두고 다 쓰지도 못하고 죽잖아. 성경에 부자의 비유가 나오죠.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창고를 더 지어가지고 그득그득 곡식을 쌓아두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내가 내 영혼을 취하리라 하면 네가 지금까지 쌓아둔 게 다 무슨 소용이냐? 왜 돈을 쌓아둡니까? 다 써보지도 못할 돈을 왜 쌓아만 두려고 합니까?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마음인가요? 바로 그런 의도 때문에 자식의 인생을 망치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대체 그 많은 돈을 왜 자기 통장의 금고에 쌓아두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이 밤에 취해 가시면 아무 소용없는 것을. 말세의 인간들은 도무지 어디에 돈을 써야 할지를 모른 채로 그저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돈 하면서.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기복주의입니다. 무조건 복받을지어다. 그건 절대 성경에 가르치는 신앙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자들에게 더 넓은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고 값없이 그들에게 베풀어진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라고 믿는 거예요. 이 물질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그런 용도로 쓰여지게 해야 되는 것이죠. 흘러가게 만들어야 돼요. 물도 고이면 썩듯이 재물도 고이면 썩어버려요. 재물만 썩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부패해버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자매하고 상담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열심히 버는데 목사님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허탈하고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해줬습니다. 자매, 지출 내역을 꼼꼼히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꼼꼼히. 나를 위해서 쓰는 돈이 많은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혹은 주님을 위해서 쓰는 돈이 많은지. 왜 돈 버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짜증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려드릴까요?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은 그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돈으로 오직 자신의 탐욕만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만족 못해요. 그러니 요즘에 여대생들 중에 일부가 멀쩡하게 직장을 다니는 여자 사원들 중에 일부가 낮에는 그렇게 일을 하고 밤에는 율락업을 해서 한 달에 몇천만 원의 수입을 올린답니다. 그럼 그 수입을 가지고 뭘 해요? 루이비통 핸드백 사고 베르사체 뭐 이런 거 옷 사다 입고 베르사체가 옷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거 걸치고 한 번 그런 걸 이제 한번 손에 넣으면 또 손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몸을 팔아서 그런 짓을 한다는 거죠. 탐욕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탐욕의 노예.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서는 결코 만족이 안 되니까 안마방에 나가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려는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 시대의 병든 젊음들을 보십시오.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돈은 더욱더 그 물질에 갈증을 느끼게 돼 있어요. 목이 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퍼먹어보세요. 더 미친 듯이 갈등 때문에 결국 죽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돈 절대로 만족 안 됩니다. 절대로 만족 안 돼요. 그 돈은 나를 위해서 모으려고 하는 돈은 나를 더 미치게 만들어요. 그 돈에 더 나를 그 돈이 나를 올감해서 절대로 그 돈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비극이죠. 일이 즐거워지고 보람이 있고 기쁜 마음으로 주어진 일들을 능률적으로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가지신 수입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돈이 적절한 곳에 적절한 사람에게 쓰여지도록 베풀고 나눌 때 그에 대한 보응이 뭐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그 생업이 너무 즐거워요. 기쁘고 행복하고 일하는데 너무 그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이 좋은 만남들을 만들어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일이 되게 하시고 그게 되는 법이에요. 신자가 사는 법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서 선하고 아름답고 영광이 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의 수입을 분배할 때 여러분들의 물질이 그렇게 흘러갈 때 여러분도 풍족하고 흘러가는 물질 때문에 우리의 이웃도 그들의 필요한 것을 얻게 되고 그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더 없는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일터를 섬길 수 있어요.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고 일하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만 한 달에 천만 원을 버는 사람은 천만 원을 벌어도 더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남을 위해서 한 달에 백만 원을 버는 사람은 그 백만 원 버는 것으로도 행복하고 기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희락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십니다. 내게 주신 물질로 한 생명이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의 삶이 변화될 수만 있다면 제가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이 정말 많아요. 컴패션이나 이런 단체에 3만 5천 원만 매달 한 르완다나 에티오피아나 이런 데 있는 한 아이를 위해서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3만 5천 원만 매달 줘도 그 아이가 먹고 입고 공부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 한 아이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필리핀의 세부에 이런 데서는 그 채석장에 혹은 무덤가에서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느냐. 무덤에 있는 시체를 다 끄집어내서 포대에 담아서 버리고 그렇게 해서 무덤 하나를 비우면 또 다른 사람을 묻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만 원을 벌어요. 채석장에서 3대에 걸쳐서 돌을 파는데 단돈 우리나라 돈 5만 원의 빚을 못 갚아가지고 3대, 4대가 채석장에서 돌을 캐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공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돌을 캐면서 그 돌가루를 마시면서 그렇게 비절참절하게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3만 5천 원이면은 매달 3만 5천 원만 누가 후원을 해주면 그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내는 선교 헌금으로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제가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선교사님 뭘 사다 드릴까요? 다른 거 필요 없고 라면 좀 사달라. 라면을 다섯 박스를 사가지고 갔는데 그 이리저리 옮기고 다니다가 다 부스러지고 뭐 집어 던지니까 그런데도 그 다섯 박스를 사다 드리니까 그렇게 좋아하세요. 다른 건 다 필요 없는데 라면 일주일 내내 그 선교사님하고 아이들하고 라면을 끓여 드셨대. 일주일 내내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먹을 게 없기도 하고 입맛에 안 맞기도 하고 우리 여러분 뭐 라면 그렇게 드십니까? 안 드시잖아요 건강 때문에. 그런데 그 라면 몇 박스 보내는 것도 그분들에게 그렇게 그 피곤한 사역에 위로가 되고 가족들이 행복하게 끓여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보낸 헌금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질 수 있다면은 이보다 아름다운 돈의 가치를 도대체 어디서 찾아볼 거냐 말이죠. 어디서 이 돈의 가치가 이거보다 아름다운 가치를 이 하늘 아래서 어디서 찾아볼 거예요. 저는 제가 먹는 음식은 다 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먹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난 그렇게 믿고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선을 구워서 맛있게 먹는다고 할 때 난 속으로 말합니다. 이 꽁치야, 이 갈치야, 고등어야, 너는 영광이야, 너는. 왜? 목사가 너를 먹어주잖아. 이 꽁치를 먹고 내가 힘을 얻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너는 축복이야, 너는. 이 꽁치가 저기 어디 술집에 가가지고 술 먹는 사람들의 반찬이 되느니,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먹습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서 그 일을 하나님께 그가 드린 그 시간, 그가 드린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 사람에게 축복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많고 많은 떠돌아다니는 돈,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주인 없는 돈이 이 세상에 많고 많이 호주머니에서 호주머니로 돌아다니는데 그 돈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여진다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술값으로 강남의 어떤 골목에서는 하루 종일 술값으로 300억이 나간다는데 그렇게 쓰여지는 정말 쓸데없는 돈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역대상 14장에 가드 사람 오벤에돔이 나오죠. 얼떨결에 법궤를 자기 집에 3개월 동안 보관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즘 표현으로 대박이 났죠.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자 마을로 가서 나귀 한 마리를 끌고 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나귀를 풀어가느냐 라고 묻거든 두 말하지 말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만 말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렇게 하자 그 나귀 임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귀를 끌어가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쓰임받는 것은 다 축복이에요. 주님께서 가지고 와라. 내가 써야 되겠다. 그게 아무한테나 그렇게 하나님이 아무나 지목하고 아무거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선택받았다는 거. 이 많고 많은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당나귀 가운데 그 묶여있던 그 당나귀 내가 쓰임받고 내 자녀가 쓰임받고 내 교회가 쓰임받고 내 물질이 쓰임받고 내 은사가 내 재능이 주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걸 써주시겠다는데 내 거를 저 이건이 돈 아니고 그 필요 없고 그 평생 써도 다 못 쓸 돈 재산은 몇 조를 쌓아놓고 있어도 나는 이건이 돈 달라고 한 적 없다. 나는 네 거를 다 오 네 거를 가난한 과부 두 랩돈 아니 그만 네거 네가 가진 거 그거 전부 다 내놔라. 사르밧 과부한테 먹고 죽으려 그런 거 그거 구워서 이 선지자한테 바쳐. 내가 네 거 다른 돈 많은 집에 풍족한 집에 먹을 거 쌓아놓은 집에 가서 요리를 해달라고 하지 않고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집에 가서 남은 기름과 남은 그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해서 나를 다오. 여러분은 왜 우리가 쓰임받는 이 특권을 놓치려고 합니까? 왜 다른 교회에다 다 뺏기고 다른 성도들한테 다 뺏겨버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사람과 물건과 물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말을 못하는 이 세상의 모든 미물들이고 물질들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여지는 모든 물질에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기름 부으세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눌 때 그 가치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비록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돈 3만 5천 원 주는 거 이 사람의 우리 지금의 돈의 가치로 따지면 그 3만 5천 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하루 저녁 가족들 외식비도 안 되는데 하지만 그 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때 그 가치가 3만 5천 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가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일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물질의 가치가 인간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되고 그 물질을 드린 사람의 그 헌신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3만 5천 원에게 겨우 3만 5천 원 하지만 하나님은 그 3만 5천 원을 드린 그 성도의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도 수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수고야말로 가장 신성하고 복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고 받은 돈으로 11조 드리고 헌금 드리는 성도님들을 뵐 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충성의 척도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떻게 버신 돈입니까? 얼마나 귀한 돈입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로 최고로 가치 있게, 최고로 선하게, 최고로 아름답게, 최고로 귀한 곳에 너무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그 일이 쓰여지도록 교회가 힘을 모으는 것은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신자는 공짜를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일하기를 게을리해서도 안 됩니다. 낼 쓸 것 다 쓰고 남의 것으로 헌금하고 구제해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성경적인 재정관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최고의 것을 그것도 빚을 내서 사드리면서 하나님의 맡기신 선한 일을 위해서는 너무도 물질의 드림에 인색한 이 시대의 수많은 신자들을 봅니다. 과연 천국에 가보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상급을 받을지 결정나겠죠. 어떤 집에 살지 알게 되겠죠.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회원교회가 더 많은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후원하고 선교주 교회를 세우고 복지시설을 건립하고 피부가 거물지언정 그들의 영혼은 너무나도 깨끗하고 순수한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과 어른들이 몇 끼니마다 따뜻한 음식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 어느 나라에 누가 보낸 후원금으로 우리가 오늘도 이 밤에 따뜻한 밥을 먹게 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신 그에게 축복하시고 이 음식을 먹고 우리도 때가 되면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푼 것처럼 우리도 베풀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드린 물질이 그런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이 된다면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들이 밝은 얼굴로 학교에 가고 어제까지 채석장에서 돌을 캐던 애가 가방을 메고 그 선교단체에서 사준 옷을 입고 머리를 빗고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그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부자가 되겠다는 꿈이 아니라 전 세계로 나가서 고통당하고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의사, 간호사, 선교사, 사회복지사, 인권단체에서 일하는 요원들 혹은 선교사 혹은 사모로 사회 곳곳에서 자기가 받은 직업으로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일꾼들로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신자이기 전에 가장 도덕적인 한 인간이 되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그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기 위해서 도덕적인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여러분들의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성도 중에 그것만큼 상바보가 없는 거예요. 돈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고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을 안 하고 돈 때문에 내 돈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구제를, 선교를, 교회 건축을 물질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에도 부당한 수입 얻기를 바라지 마시고 모르고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알았으면 돌려주십시오. 하나님은 물질이 깨끗한 자에게, 청렴한 자에게 축복의 보고의 열쇠를 그에게 맡기십니다. 왜? 정직하니까. 요셉에게 모든 창고의 열쇠를 맡기셨듯이 돈의 깨끗한 성도라야 하나님 그에게 물질의 은사를 주시죠. 아무나 예수 믿어서 대박 터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된다고요.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물질의 은사가 있어야 그에게 물질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물질의 은사를 주느냐. 물질의 깨끗한 사람. 돈 10원이라도 어디에 써야 될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 내가 먼저가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이웃, 셋째가 자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물질의 은사를 주시오. 100억을 주든 1000억을 주든 그 사람은 어떻게 써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여러분 도덕을, 작은 도덕을 실천하세요. 그들을 외면하지 마세요. 가장 아름다운 수고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엄마가, 아내가 늘 밥을 짓는 것이죠. 베풀기 위해서 노동하는 것. 그게 최고의 가치예요. 나를 위해서 밥을 짓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 휘파람을 불면서 찌개를 끓이고 밥을 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이것을 통해서 정말 생애적인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살 길이 열리고 베풀기 위해서 살아보십시오. 섬기기 위해서 일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더 풍성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부자가 되고 마음이 부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굳건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자의 도덕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내가, 내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이 비전을 품게 해주옵소서. 이 마인드를, 이 정신을 우리가 도덕적인 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